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수요일은 2부는 이사님이랑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1부 마무리는 저희가 퀴즈를 내드리거든요. 네. 이사님 혹시 퀴즈 들으셨나요? 좀 전에?
아니, 제가 지금 자료 보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못 들어요.
아닙니다. 제가. 뭐 앞으로도 좀 1부도 좀 경청해 네네.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이 우주 발사체가 예. 저녁에 6시 24분에 발사되잖아요. 그거 네네. 관련해서 퀴즈를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순 우리말로 세상을 뜻하는 말인 이 발사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네.
1번 누리호, 2번 누구요? 네, 저희가 보기 두 개를 네. 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이사님이 퀴즈 그 힌트 하나만 주세요. 이런 부탁 처음 드리는데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네. 힌트 하나 주시죠.
약간 이제 좀 이 좋은 걸 좀 누려보자라는 그 어감이 있는 단어가 정답 아닌가.
아, 그렇군요.
네,
예, 좋은 걸 누려보자. 네. 이런 네. 어감이 있다. 1번 네. 누리호, 2번 누구요? 중에서 네. 우물정 공구사업은 50원 의료 문자로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잘 주시네요. 종종 제가 부탁드려야 되겠어요.
네. 네.
정답률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나저나 또 저희는 할 얘기가 많아서요.
네.
일단 오늘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좀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될 텐데, 뭐 채무 불이행 디폴트 예상일이 6월 1일인데 이제 다음 주거든요. 세 번째 네. 그 한도 협상도 지금 실패가 돼가지고 이게 혹시 네. 증시에 영향 미쳤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일단 사실 이제 그동안 좀 협상이 잘 안 됐잖아요, 몇 번.
네. 근데
그 과정에선 그렇게 증시에 영향을 크게 안 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약간 기대를 했던 게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조만간 합의한다라고 이렇게 미리 좀 입지를 해놨거든요. 메카시 하원 의장이.
네네 맞아요.
내가 이걸 좀 던져놨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생산적으로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번엔 좀 시장이 약간 실망은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꾸 이제 된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또 6월 1일로 지금 아예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그 옐런 장관이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양당이 참 합의하기가 저는 이렇게 녹록치 않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맞아요.
이유가 네. 서로 이게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거든요. 공화당은 민주당 예산을 좀 깎고 싶고, 예, 그 기존에 뭐 복지 정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IRA라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조금 받는 것들 있잖아요.
네.
공화당 측에서는 그런 것들도 약간은 좀 줄이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전기차에 관련된 거나. 근데 민주당은 자기네 정체성이거든요. 거기가. 그런 이제 정책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시간도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양보를 안 하는데. 근데 결국엔 아마 시간이 임박하면 서로 조금씩은 양보를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다가올 때쯤에는 합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좀 한번 뉴스 보시고. 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결론도 안 나다 보니까 시장 일부 실망한 데다가 또 그동안 미국의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이나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 올랐는데 이게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좀 쉬어갔고, 거기다 미국의 경제 지표,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오늘 빠졌다. 그래서 뭐가, 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시장이 조금 저는 쉬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약간의 악재들이 증시에 부담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중심 뭐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나 봐요. 그러면.
네, 오늘 그래서 좀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한 1% 이상 하락세 좀 보였고, 주로 거의 빅테크가 좀 안 좋았어요. 뭐 엔비디아,
그러니까
뭐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도 좀 안 좋았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같은 기업들, 큰 기업들이 오늘은, 그러니까 그동안 좀 시장 주도했던 업종들이죠.
네네.
여기 좀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조금 더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뉴욕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투자자들은 뭐 디폴트 지금 채무 협상하는 그 내용도 이제 보겠지만 기준금리도 주목을 하잖아요 항상.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연준 관리들이 추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시사하는 발언을 좀 하고 있나 봐요.
네, 뭐 네.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뭐 두 번 더 올려야 된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데 시장이 저 발언에 별로 주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투표권이 일단 없어요. 제임스 블라드 총재
아, 그래요?
투표권이 없습니다 올해는. 아. 그래서 이제 영향을 주기가 어렵고 근데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굉장히 주목받았던 건 작년부터 계속 금리 더 올려야 된다 계속 외쳤죠. 연준 의장과 좀 반대로.
이분은 좀 블라드... 강경한 그런 분이에요. 네, 매파적인 분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 의견대로 돼버린 거예요. 결론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분 의견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출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전히 센 발언을 해요. 지금도. 근데 증시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만큼 이 두 가지 측면이죠. 이제 투표권이 없는 것도 있고 시장이 이제 금리 이슈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 이미 꺾이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 경제가 지금 뭐 좋다 나쁘다 얘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좋다고 보는 분은 없잖아요 많이. 아주 좋은 건 아니고
네네.
어쨌든 좀 식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
거기다가 미국 지역은행이 한번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또 이게 섣불리 또 금리 인상하다가 좀 어렵고 또 얼마 전에 파월 의장도 그 지역은행 리스크 때문에 대출 규제가 심해져가지고 대출 줄이고 있거든요 지금.
네.
대출 줄이면 자동으로 이게 금리 인상 효과가 생겨요.
아~
긴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굳이 기준금리 안 올려도 시장에서 알아서 긴축을 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제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다가 괜히 또 금리 섣불리 또 올렸다가 이제 연준 의장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경기에
네네.
또 찬물을 끼얹으면
네네.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저런 이제 투표권 없는 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투표권이 있거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 듯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저런 발언들은 크게 지금 증시에 영향을 못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 그 지표들을 보고 그에 대한 해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네네네.
그런 거에는 좀 영향을 받아요. 보니까 뭐 5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좀 나왔다면서요.
네, 그게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고 막 이럴 때는 물가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를 뭐 조금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서 막 밟았죠, 사실은. 근데 그때만 해도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게 더 좋았어요. 경제
아,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 너무 이제 그동안 물가만 신경 썼잖아요. 그러면 연준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물가만 신경 안 쓰겠지.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래서 그때는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증시 악재가 된 거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물가가 잡혔고 어느 정도.
아, 어느 정도 잡혔어요 지금.
네, 5% 이제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좀 천천히 내려온 건 맞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여전히 뭐 물가가 뭐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때 9% 넘은 거에 비하면은 많이 지금 완화된 건 사실이니까. 전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슈를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고 요즘에 보면 그래서 미국 증시도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올해 지금 이제 4, 5월 들어서 이슈는 미국이 진짜 하반기 경기 침체 가냐 마냐거든요.
그렇죠.
이 논쟁이 심해요. 그러면 지표 잘 나오면 경기 침체 안 갈 수 있잖아요.
아, 경기 침체 아니구나. 그냥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에 물가와 금리였다면 올해는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지표가 좋으면 좋을수록 증시가 나쁠 게 없고요. 오늘도 보면 그 제조업 지표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빠졌거든요, 실제.
어.
그래서 이제는 경기 지표는 좋게 나오는 게 예, 증시엔 좀 유리하다. 현재 시장은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개별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지방 은행들 그 은행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네.
좀 기사를 보다 보니까 패그웨스트 벤코프라는 은행 이 주가가 어젠가요? 엄청 급등하고 뭐 계속 상승세 보이고 이러고 있대요. 근데 여기가
네네.
예, 지역은행이라고 하던데 여기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아, 여기가 이제 지역은행 위기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안 끝났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금도 계속 이탈되는 것 같고 약간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지역은행 일단은 그 예금이 그동안 감소했잖아요.
네.
이게 다시 증가세로 좀 돌아섰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뱅크런이 좀 끝나는 거 아닌가. 요게 이제 제일 컸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지역은행들이 좀 손실을 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못하면 또 파산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그래서 현금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산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 이
갖고 있는,
페네스 벤코프라는 데가요?
여기가 이제 대출 자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저기 자산 운용사나 이런 데좀 매각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현금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적어도 파산은 안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틀 연속 이게 좀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지역은행까지 같이 올라가는, 이런 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리스크는 확실히 조금 이제 진짜 그 저번에 한번 그 한번 파산까지 좀몇개 은행들이 있었지만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은행주들, 특히 지역은행들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일단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권 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어느 정도 좀 안정세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파산 가능성도 좀 약간은 낮아진 것 같고. 근데 모르죠. 또뭐 갑자기 사람들이 돈 빼버리면
뭐, 그렇긴 하죠.
제일 리스크는 그거예요. 돈 빼는 게 리스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런 뉴스들 나오고, 지역은행들 이제 주가 올라가서 이게 마무리된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예금주인데 패그웨스트 벤코프의 예금주인데 돈뺄거 고민했는데 주가도 살아나고, 저렇게 현금도 확보한다고? 그럼 망하진 않겠네?
예.
이런 생각이 되면 돈을 안 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지역은행은 주가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예금주들이 이탈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진짜 망할까봐. 그래서 이 주가 흐름이 중요한데, 이런, 이렇게 주가들이 올라가면요, 파산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일단은 지금은 좀, 불은 좀 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은행권 위기는 좀 이제 잠잠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행인 것 같고. 이번 주는 저는 반도체 쪽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 일요일인가요?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론 주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마이크론은 실제로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한 2.8%인가 빠졌는데, 일단 이제 마이크론이 그전부터 좀 규제 이슈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좀 보안 검사하겠다. 이미 얘기를 했고, 근데 실제 보안 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재 들어갔고, 이제 중국 기업들 보고 쓰지 말란 얘기죠. 마이크론 반도체는. 쓰지 말고 다른 걸 써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타이밍이 너무나 공교로웠던 게 G7 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이건 좀 보복성 아니냐. 정치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보안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결국 피해는 마이크론이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좀 흔들리긴 했는데, 어쨌든 마이크론이 매출 비중이 좀 돼요. 왜냐하면 중국에 수출하는 게11% 정도 되고, 홍콩으로 우회까지 하거든요. 우회에서 들어가는 물량도 있어요. 이거 합치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분의 1이 중국 의존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20% 물량이 수출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격을 당연히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영향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갈등이 하루 이틀은 아닌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원래는 메모리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 메모리주인데, 이게 메모리까지 퍼지고 있어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좀, 돌이킬 수 없는 이게 강을 건넌 거 아니냐. 참,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단기로는 호재입니다.
왜요?
왜냐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업체가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지금 채울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지 않아요?
난처한데, 그러니까 그거 좀 미국은 채우지 마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건 미국 입장이고,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 한국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거든요,
그렇긴
그거는.
하죠, 예.
아니, 왜냐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면은, 사실은 이제 중국이 알아서 할 문제죠, 사실은. 그럼 마이크론 것도 옛날부터 안 썼겠죠. 중국은 반도체 못 만들어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방법은 마이크론 걸안 쓰면 삼성 하이닉스 밖에 없는데, 또 삼성 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것까지 못 쓰게 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수출 가지고 뭐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닌가요?
하긴 그렇긴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뭐 이게, 메우지 마라라는 이제 정치권 얘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도 어쨌든 수출해야 되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수출이 안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규제를 뭐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마냥 하긴 좀 쉽지 않을 걸로 좀 보고는 있는데, 다만 이거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계속 잘 풀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중국의 마이크론 재지가 그럼 우리 기업들에는 일단은 하나의 기회 제공이 된 셈이네요, 지금.
일단 점유율은 늘릴 수가 있고, 만약에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한국마저도 그냥 만약에 공급을 못하게 됐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 공급이 줄어버립니다.
그렇겠죠.
이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나쁠 건 없어요. 공급이 안 되면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을 하면 마이크론을 대체하는 효과가 생겨버리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미국, 중국, 뭐, 반도체, 뭐 전쟁이라고 표현하던데, 지금 그러고 있고, 막 제재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화권 그 증시 내에서는 반도체 주가는 어때요?
이게 중화권 증시도 반도체가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만드는 업체하고 장비회사들이 있잖아요. 장비회사들은 이제 자기네가 장비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장비 받아다가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 따로 있는데, 일단 장비회사들 주가는 좋았어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쪽 통해서 뭘 하냐면, 장비 중국에 공급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네네. 그럼 장비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듭니다.
그렇겠죠.
반도체는 반드시 장비로 만들어야 되는데, 첨단 장비를 수출을 다 금지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뭘 해야 됩니까? 장비사를 자립시켜야죠. 국산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중국 반도체 장비 회사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기대감으로.
중국에서는.
예, 네, 투자. 근데 정작 반도체를 만드는 그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파홍 반도체하고 SMIC라고 하는데, 요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를 자기네가 직접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 저기, 자꾸만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뭐 일본 장비 쓰지 마라, 미국 장비 쓰지 마라. 근데 중국 장비는 아직은 좀 이게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운드리 업체들은 그 고품질의 반도체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당장은.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빠졌어요. 그쪽. 그러니까 중국의 파운드리 반도체를 직접 위탁받아 제조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좀 최근에 좋진 않다. 서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반도체 문제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참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늘 매주.
네, 어려운데 정말 이건 정말.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게 중간에 껴가지고 너무 지금 이게 곤혹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기업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제일 고생, 우리가 제일 고생인 것 같아요. 미중 사이에서.
네, 근데 반도체를 또 너무 잘 만드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맞네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 입장도 있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던데 그런가요? 예. 뭐 어느 정도예요?
아,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고요. 올해 뭐 연초 대비해서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이.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9조가 넘게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9조를 샀고,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오늘은 많이는 안 샀는데 468억을 샀는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하게 한국 주식을 이제 연초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작년 가을부터 그 레고랜드 사태 있잖아요.
네.
그거 터지고 나서부터는 주식을 좀 계속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지금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근데 사는 걸다 사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를 집중해서 삽니다.
그래요.
뭐냐면, 주로 사고 있는 섹터가 거의 반도체. 제일 많이 사고요. 요새는 하이닉스도 사고, 그 다음 자동차 회사들. 그 다음 최근에 좀 많이 사는 게 그 조선업죠.
아, 조선업.
요새 조선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근데 외국인들이 그것도 좀 사고 있고.
아,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파는 거는 좀 2차 전지 쪽은 좀 오히려 약간 비중을 줄이고 있고.
아.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약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업종들은 다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걸 기대하고 그 민감주 쪽을 계속 조금씩 좀 담아가고 있다. 그게 좀 외국인들의 좀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외국인들이 막 사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저의 또 개인적인 약간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검증된 건 아니라서 그런데요. 그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런 버핏이 TSMC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엔 TSMC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좀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 대만.
아,
근데
그래요?
TSMC를 대체할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네네.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렇죠. 두 번째니까, 우리가.
예, 근데 물론 지금 아직은 경쟁이 안 되죠. TSMC에
점유율이
비해서는.
훨씬 많죠.
예.
TSMC가.
근데 삼성이 이제 많이 쫓아가고는 있고요. 기술력도,
네네.
수율도 올라가고, 고객사 좀 늘어나는데, 뭐냐면 저게 워런 버핏만의 생각은 아닐 거 아닙니까? 워런
그렇겠네요.
버핏이 저렇게 생각할 정도면 미국계 펀드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TSMC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삼성이 점유율만 더 높여간다면, 선택지가 TSMC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삼성 쪽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좀 지정학적인 그 대만과 이런 갈등들이 오히려 삼성을 좀 오히려 또 선택하게 만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메모리만이 아니라 비메모리까지
네.
그럴 가능성도 전좀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이렇게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안 샀거든요.
아,
올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삼성전 정말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둘다 똑같은 메모리인데 한쪽은 너무 적게 사고 한쪽은 너무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조금 전에 우리 이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누리호 3차 발사 오늘 저녁 6시 24분에 발사 예정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발사가 좀 연기가 된것 같아요. 지금 누리호 기술적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냉각 관련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뭐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속보로만 알려진 상황이어서요. 자세한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 4시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좀 발사가 연기됐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뭐 이런 결함 문제가 있으면 좀 해결하고 또 제대로 발사할 수 있는 날또 잘하는 게또 좋기는 하죠.
그죠. 이게 한번 발사했다가 또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완벽하게
그럼요.
하는 게 훨씬 낫죠, 당연히.
맞습니다. 조선주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갈게요. 조선주가 강세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선주가 이렇게 강세인 이유는 일단 수주를 많이 해놨고요. 수주 잔고도 좀 많은데 문제는 이 수주 잔고가 돈으로 이게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수주만 하면 뭐합니까? 적자나면 안
그렇죠.
되는데 지난 몇 년간은 계속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수주를 해도 왜냐하면 적가 선박도 수주 많이 하고 또 이거를 선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건비나 예를 들면 원자재 비용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네.
뭐 이게 철강이나 이런 뭐 거기 배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근데 이거를 이거를 다 떠안아야 돼요, 사실은. 선박 만드는 회사들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만들어도 적자가 나버린 건데, 올해 드디어 1분기에 흑자 전환하게 됐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원재료비도 좀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비싼 선박, 그러니까 옛날에 비싸게 그, 이 수주한 선박들 있죠. 이게
네.
이제 건조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는,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받냐면 돈을, 이, 만약에 2조 원짜리를 수주했다고 치면요.
예.
60% 정도 있죠.
네.
60%면 1.2조죠. 1.2조를 언제 받냐면 거의 이제 다 만들고 나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래요.
현금 흐름이 없어요.
그거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보통 2년 걸리죠.
2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건조 방식이 마지막에 많이 받아요. 테일, 꼬리. 꼬리가 이게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 방식을 많이 써요. 근데 그러면 이게 조선사한테 좀 좋진 않죠. 중간중간에 현금 필요하거든요. 만들다 보면. 갑자기
그렇죠.
자재비 오르고.
그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빌려야
그래서
돼요.
적자가 나는 거군요.
예, 돈 빌려서 또 차입금 늘어나고, 거기 이자 비용, 작년에 고금리. 이게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새 좀 바뀌어요, 약간. 이제 약간씩은 분배가 돼요. 뭐 예를 들면 이 단계별로 뭐 처음에 30, 중간에 30, 뭐 끝에 40.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조선사들 좀 입장이 좀 나. 이런 수주 방식으로 좀 바뀌는 것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쨌든 작년보다는 금리도 낮아졌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그 자재비가 꺾이고, 그리고 비싼 선박들을 이제 수주해서 이제 만들어내면 어쨌든 단가 비싸잖아요.
네.
수익성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해서 이게 25년까지는 계속 돈 많이 벌 거다. 이제 이 기대감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선박도 친환경 선박으로 바꿉니다. 노후 선박들 많은데 이제 규제,
네.
환경 규제 되게 심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해서 요새 주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 오늘 이제 누리호 발사 예정이 돼 있었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주항공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우주항공 관련주는 너무 누리호만 보지 마시고,
예.
누리호가 성공하면 당연히 좋고, 또 성공 못하면 또 주가 빠질 수도 있지만,
예.
결국 우주산업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지금 정책적 지원하고,
네네.
또 스타링크도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건 거의 뭐
위성위성.
확실시 되는 미래이기 때문에,
예.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국가주도였다면 이제는 민간주도로 점점 넘어가요. 기업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업체들 잘 보시고, 다만 돈 버는 기업과 안 버는 기업은 나누셔야 됩니다. 흑석 가리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건 나누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네,
예.
일단 돈 버는 기업 위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돈 버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다 됐어요.
방산 기업도
방산 기업?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